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자, 우리가 21장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첫 번째 내용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인 12절부터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제목은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이렇게 했지만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반부 한번, 후반부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주제를 먼저 크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바로 앞에 나왔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지금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종교적인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뒤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설교들, 그 설교들에 대해서도 주제를 제시해주고 또 설교들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하실 때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껍데기만 멀쩡한 것에 대해서 등등등 이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오늘 보고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볼 건데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방식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것은 장면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렇게 본문이 순서대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12절부터 14절은 장면만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 보면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에 굉장히 시끄럽고 시장바닥 같은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12절 제일 첫 부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다 둘러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뭐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우리는 교회 근처에 인원시장이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인원시장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는 돈이 관계되어 있거나 사고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흥정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들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뒷부분에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기록만 놓고 보면 뭐 성전을 섬기던 성직자들 아직 등장하지 않죠. 또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드리는 사람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제사드리거나 응답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파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 십일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사실은 십일조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구약 성경이 명령하는 건 현물이거든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을 키웠다 그러면 양으로 십일조를 드려요. 소를 키웠다 소로 십일조를 드립니다. 농사를 지었다 곡식으로 십일조나 재물을 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그걸 다 들고 와야 돼요.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세부 규정을 만드셨냐면 만약에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돈으로 소나 양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니까. 또 비둘기 빠는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뭐 이게 무슨 문제인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성전 안에서 해도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성전에 들어와야 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지경을 만드는 것까지도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 삼으시는 건 뒤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시끄럽거나 시장바닥 같은 모습이다 뭐 이런 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뒷부분에 가면 성전에서 애들이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볼 바로 뒷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찬양하는 것,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럼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시끌벅적하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강도짓을 일삼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상황이 이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내쫓고 둘러엎고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도 굉장히 험악하게 막 선포를 하시죠.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약을 인용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는가, 성전이 뭐하는 곳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원래 성전을 주셨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래 일하라고 성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행동도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는 만약에 이런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저는 간이 쫄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열두 제자도 같이 있습니다. 큰 무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열두 제자 중에 아무도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일이 정말 올바른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열두 제자들이 확신했으면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배상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난을 받는다든지 재판에 넘겨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라도 아유 주님이 저렇게 나가서 저러시는데 문제가 되면 주님 혼자 뒤집어 쓰시면 안 되지 나라도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같이 뒤집어 쓰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 지금 예수님 열두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 우리와 비슷하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저거 주님이 하시든 말든 나까지 저거 뒤집어 쓰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뱉기이기도 하고 워낙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기는 너무 미안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뭐 30억을 받았다 50억을 받았다 아들 개척하는데 40억을 내놓으라고 했다 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뭐 3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강도지. 사실 이게 강도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어요?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도짓을 할 때에 옆에는 누군가가 저거는 강도다. 이렇게 잘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만 혼자 막 마음 아프셔서 가서 뒤집어 엎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여튼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그걸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만 생각하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행동이 나와요.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어디서 고치셨다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 표현도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맹인이나 저는 자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일정 부분 추측이에요. 추측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맹인이 있어요. 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이제 묻겠죠.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는가? 그럼 주님이 물으시겠죠. 넌 뭘 원하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하겠죠. 제가 아픈 거, 제가 눈 못 보는 거, 제가 다리 저는 거 이러고 고쳐주십시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튼 심판받아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케 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는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은 뭐냐면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가 이렇게 죄인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걸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14절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치워버리셨잖아요. 왜 치우셨는가? 이거 하시려고 치우신 겁니다. 여기는 이런 거 하는 곳이야. 원래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성전을 세우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구원과 치유를 자유와 회복의 됨을 베풀어준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 이건 일정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던 사람 예수님께서 억지로 데리고 오셨던 초청해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하거나 잘못 보고 나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성전이 청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이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혹은 성전에서 무언가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전은 병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끔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여기 성전 치워둘 테니까 너희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결국 성전은 심판받아서 싹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도 아니고 성전이 만민이 들어오는 곳이 된 것도 아니고 성전이 병자를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 성전에 가면 능력이 있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전을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왜 주셨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악하게, 어리석게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서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본래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모르고 지들 멋대로 아무렇게나 어리석게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도 폐하시고 성전도 폐하시고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성전을 주신 게 아니라 더 귀한 은혜를 주셨죠. 교회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또 그냥 조금 더 낮은 차원으로 보자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들은 원래 주었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본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본래 목적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강도짓을 한다고요. 그냥 단지 시끄럽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강도짓을 하면서 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전도 뒤집어 엎어버리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멋대로 강도처럼 그것을 빼앗아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은혜들을 뒤집어버리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유 내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으면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안 할 텐데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성전은 그만두고 주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저 모양으로 쓰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저 모양으로 쓰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 저 사람이 받았던 은혜들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 않으실까? 이제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구약이 예언했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왕이라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지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선하게 잘 사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 자신도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네가 과연 내가 세운 성전답게, 네가 내가 세운 제자답게 그렇게 잘 살고 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던 성전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받은 은혜를 허비하며 도리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전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율법보다 더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허비하거나 아니면 나의 뜻과 욕심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관습대로 행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건강이 있을 때에, 그리고 물질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